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늘은 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세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10절부터 14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 그 대신 그 전에 4절부터 9절까지는 제가 먼저 혼자서 읽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4절부터 9절까지는 지난 두 시간 동안 생각했던 천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아멘. 지난 두 시간 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이 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는 다섯 개의 내용이었습니다. 전체 일곱 개 중에서 다섯 개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했어요. 그걸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운 이름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두 번째, 예수님은 천사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천사들을 부리시는 분이다. 다스리는 분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예수님은 주님의 나라의 통치자이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같이 사람처럼 사셨다. 이 다섯 가지가 예수님의 어떤 특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우리가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은 적어도 이 다섯 개, 오늘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더 생각할 텐데 그것을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내가 믿고 내가 따르고 내가 섬기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 그분은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10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두 가지 더 뛰어난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생각해보는 이 뛰어난 점은 앞에 다섯 개보다도 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더 완전한 것이. 그래서 이게 거의 결정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이 뛰어나심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2절까지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한 세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먼저 10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창조하셨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창조하셨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뭐 믿음을 가지고 있고 성도들이니까 이런 말 해봐야 가슴에 감동도 없고 뭐 성경에 나오는 얘기 그냥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써질 때 지금부터 한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로마 군병들에게 죄인으로 어쩌면 반역죄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전하는 사도들이 그분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우리처럼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붙잡고 예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거의 저 사람 좀 정신이 나갔구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신앙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아까 읽은 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걸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창조하셨는데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땅에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손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나오는 거예요. 땅도 만드시고 하늘도 만드셨다. 이 말은 하늘과 땅은 한자로 얘기하면 천지죠. 우리가 성경에서 땅과 하늘을 이야기하면 그거는 이 우주 세상을 만드셨다는 말과 똑같아요. 천지를 만드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땅과 하늘을 구별해서 구분해서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창조자이심이 분명하고 이 세상의 만물은 피조물인데 언제 그걸 하셨느냐? 여기에 보니까 태초에 하셨다는 거예요.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셨다. 이 태초란 말은 성경에 보면은 여러 번 쓰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어디에 쓰였느냐? 창세기 1장 1절에 쓰였어요. 그 1장 1절의 제일 첫 마디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태초에.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보면 역시 또 태초란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똑같은 태초 같지만 조금 다르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태초에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다. 자신의 손으로 만드셨다. 자, 여기서 말하는 태초라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태초 그러면 뭘까요? 아,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입학식 날 학교에 가는 날 또는 우리가 결혼해서 결혼식 하는 날 또는 뭐 하여튼 회사를 취직을 해서 가는 날 이걸 우리는 처음으로 태초로 생각하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태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기 이전의 상태를 태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이미 주님은 계셨고 세상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계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돼요. 그때는 시간도 없고 뭐가 있는지도 이 세상 자체가 없어요. 물질도 없고 태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무가 어떤 것일까? 우리는 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눈으로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이 현실적인 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없는 것에 대한 세계를 우리는 생각할 수 없어요. 여기 말하는 태초라는 것, 바로 그런 때 누가 계셨느냐? 스스로 하나님은 계시고 있었어요. 이 세상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태초에 그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천지를 지으셨다. 이 말은 뭐지만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영원전부터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여기에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것들은 뭐냐면 이 세상을 말해요. 하늘과 땅 하는 이 우주 모든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그것을 창조하신 주님은 영존이란, 영원히 계신다는 말이에요. 땅에 기초를 놓았다는 이 말의 뜻은 땅을 아주 든든하고 견고하게 놓으셨,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견고한 땅조차도 멸망을 받는다. 세상은 멸망된다는, 파괴되고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영원하시다. 이것이 바로 11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창조하셨고 영원전에 계셨고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11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면 주님은 뭐냐면 그 다음 11절 뒤에 보니까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자, 이 말씀이 뭐죠? 피조물은 보니까 11절에 보면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낡아진다. 옷으로 이제 이 세상을, 이 우주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이 피조된 세상은 옷과 같은 거예요. 이 옷과 같은 것을 두 가지로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처음에가 뭐냐면 그 옷과 같이 낡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낡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낡아질 것이니 그렇게 되면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라. 첫 번째가 뭐냐면 옷과 같이 낡아지면 갈아입는다는 거예요. 의복을 입다 보면 헤어지고 너덜너덜해져서 이제 못 쓰게 되죠. 이 천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낡아지고 나중에 헤어져서 결국에는 쓸데없는 존재로 돼요.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12절에 옷처럼 갈아입는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갈아입는다는 뜻이 아니고 말아서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없애버리신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6장 14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여섯 번째에 인을 떼실 때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6장 14절에 보면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 버린다. 하늘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종이 축처럼 의복처럼 둘둘둘 말아져가지고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이 땅의 모든 것은 반드시 망하거나 변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만 또 두 번째는 뭐냐면 12절 끝에 보니까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나 제가 공감을 할 수 있어요. 정말 변해요. 세상은 사라지게 될 뿐만 아니라 사라지기 전까지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어요. 우리는 급속도로 달라지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변화가 되고 있어요. 세상은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변화되는 것이 너무 급속해져서 그럼 늘 변화해서 발전을 하는 것이냐? 성경은 발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변한다고만 돼 있어요. 그래서 변화는 이 세상이 예를 들어서 문명이 발달됐다 해서 우리 인간들은 굉장히 발전이 됐구나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발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달라진 거예요. 그런 달라진 변화를 주님께서는 마지막 이 세상에 재림하여 오실 때 완전히 바꿔버리고 변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 변화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성경에는 기존의 하늘과 기존의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하늘과 땅, 이 우주 세상이 다른 하늘과 다른 땅으로 다른 우주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는 자 세상은 그렇게 사라지고 없어지거나 또 하나 변하거나 하는데 주님은 어떠냐? 12절 끝에 보니까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여전하다는 뭐예요? 여전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전하다는 말은 전과 같다는 얘기예요. 여라는 말은 같다는 말이고 전은 앞이라는 얘기예요. 전에서 온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옛날이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동일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보니까 연대가 다함이 없다. 연대라는 건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분의 시간은 다함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영원하신 분이죠. 자, 이 세 번째가 뭐냐? 피조물은 변하지만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으로 영원토록 동일하게 계시는 분이라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믿는 우리 주님, 이 주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에요. 이분은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사라지는 존재이지만 주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변하고 달라지는 존재지만은 주님은 동일하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그 영원토록 계시는 곳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러고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믿는 것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한 처음에 믿을 때는 신기하기도 하고 또 궁금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얘기를 듣고 하면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고 배우고 또 우리의 호기심을 채우고 궁금증을 채워주는 그런 것으로 얼뜻 생각에 신앙이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한 10년쯤 지나면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런 말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 이거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교회에서 너무 입 빠르게 쉽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히브리서를 쓴 이 저자가 이 말을 쓰는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유대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유대교라는 전통 종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으로 바뀌었거든요. 처음에는 이것이 너무 다르고 똑같은 하나님인데 이들이 말하는 예수는 메시아로 왔다는 것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은혜를 받고 정말 기쁨을 가지고 예수를 섬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그것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동료 유대인들이 그것을 핍박하고 동료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이런 모습이 자신들보다 뭔가 있어 보이고 더 신실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섬기는 것을 끝내버리고 옛날 율법으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믿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분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여전히 전에부터 계셨지만은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변하지만 그분은 동일하게 계시는 분이고 모든 것이 다 멸망되지만 그분은 영원히 멸망치 않느냐 하시는 영원하신 분이라는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약속과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도전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 말씀을 잘 알아서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잘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생각, 바른 관점을 갖는 것은 신앙에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믿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13절, 1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네. 13절은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합니다. 언제, 어느 때에 천사들 중에서 어느 누구, 어떤 천사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느냐 하는 수사적 의문문을 가지고 13절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 본문은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10편, 시편 110편은, 110편 전체가 메시아를 드러내고 있는 이런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110편에서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 다윗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반드시 일어나셔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원수로 발등상 되기까지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에요. 내 우편이란 뭐냐면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계시고 내 원수로 여기 내는 누굴까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원수들을 그리스도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그리스도 너는 하나님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우편에 우편이란 권력과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모든 존귀함이 있는 것이 우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원수를 발등상이 되기까지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발등상이까지. 이 말씀을 우리는 딱 이러면 이게 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걸까? 이런 궁금한데 놀랍게도 이 13절 이 시편 110편 1편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하고 누가복음 20장에 가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하고 논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논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한테 묻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너희들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야? 그렇게 물으면서 누구 자손이지? 하고 묻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일까요? 여러분 누구 자손이겠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이 바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어?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세요.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가 계시는데 그 주께서 내 주께 나의 주님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누가 하냐면 다윗이 하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말씀하는 걸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자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지? 주께서 내 주께 말했다고 했잖아. 주는 누구야? 하나님이시니. 내 주는 누구야? 그리스도지. 자 그렇다면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다면은 이 주는 다윗의 자손이 맞냐? 다윗의 자손이 맞냐는 거죠. 다윗이 이 그리스도를 내 주님이라고 했는데 그 내 주님이라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직접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말도 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그 다음서부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이 말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오늘 13절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는 이 땅에 오셨다가 올라가실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 통치자이며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가 어떻게 오느냐? 여기 보니까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니까 너의 원수가 너의 발등상이 될 것이다. 너의 원수,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는 누굴까요? 대적 마귀들이겠죠. 또 악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발등상이 된다는. 발등상이란 뭐냐? 신발을 신고 방에 들어갈 때 신발을 받는, 발을, 신발을 올려넣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인데, 모든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 대적자들이 쓰러지면은 그 목을 밟고 있는 이런 장면이 바로 발등상에 발을 올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들을 전부 멸망시킨다는 이런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힘들어하고 흔들리고 예수 믿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지금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생각할 때 그렇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듣기로는 그리고 당신들이 늘 우리한테 얘기하기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고 한 것이 아니냐.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이미 그분은 분인데 무슨 원수를 발등상을 되게 하겠느냐. 이런 것이 아마 그들에게는 의심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걸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패배자로 보인다. 실패자로 보인다. 그리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러한 죄인으로 보인다. 세상은 그렇게 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고 더 나아가서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확증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을 갖다가 너희들이 보기에는 그냥 죽은 이런 예수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셔가지고 빌립보서에 보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고 어떻게 증거가 되냐. 하나님 지금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실 거다. 그러니 이런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는데 어떻게 천사 숭배하고 천사가 좋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럼 천사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놀랍게도 14절에 보니까 천사가 어떤 존재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14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여기 천사들의 지위가 뭔지, 천사들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천사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뭐라고요? 부리는 영. 자, 모든 천사는 누구요? 부리는 영. 여기서 부리는 영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 영광의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그 앉은 자리 보좌에 있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부린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이 천사들은 하늘에서는 주님에게 예배하는 그런 영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런 영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천사들이 어떤 존재냐. 그 다음에 보니까 그렇게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구원 얻는 건 누가 얻죠? 우리가 얻는 거예요. 성도. 구원 얻을 후사는 누굴까요? 성도들요. 구원 얻을 성도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을 섬기라고 보냈다는 것이죠. 천사는 그런 존재예요. 천사는 우리보다 수가 많아요. 수천 천만의 군대예요. 그러나 우리 또 천사는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주님보다 뛰어나질 않아요. 천사는 굉장히 강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천사는 영인데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천사는 결코 우리 사람을 뛰어넘지 못해요. 왜냐? 우리 사람보다 천사는 영적 존재니까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더 능력도 많고 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뛰어난 그 천사들을 명령하여서 가서 구원 얻을 후사들에게 섬겨라. 누구를 섬기라고요? 우리를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더러? 우리보다 더 잘난,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천사들이 바로 그런 명령을 해줬다는 거예요. 천사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명령하면은 바로 이 땅에 내려와요. 이 땅에 내려와서 무슨 뭐 폼 잡고 우리한테 야 명령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와서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천사가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 천사를 만났을 때 그는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천사를 만났을 때 그들을 도왔어요. 참 놀랐죠. 야곱 천사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려 하는 걸 보았어요. 요셉도 보았어요. 모세도 보았어요. 다윗도 보았어요. 다니엘은 말이죠. 불이 타는 풀무불에서 걸어다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거기에서 같이 걸어다녔다. 그래서 타지 않고 살아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믿는 자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럼 구약에서만 그랬잖아요. 신약에는 언제 그런 적 있나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고 너무 힘들어 지쳐 있을 때에 그 예수님께 와서 경배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알려준 마리아에게 알려주고 요셉에 알려준 자가 누구죠? 바로 천사들이에요. 베드로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말이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날 때 고넬료에게 가서 베드로를 만나보라고 알려준 자가 누구냐? 천사예요. 놀랍게도 바울은 천사를 만나봤을까요? 안 만나봤을까요? 바울도 천사를 만나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울도 도왔어요. 언제 도왔냐? 고린도를 섬길 때 고린도의 사람들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하고 짓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가 나왔다. 이 성 중에는 나를 믿는 백성이 많다고 알려준 걸 천사예요. 그것만 아니에요. 바울이 경험했던 놀라운 거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나와요. 27장에 보면 바울이 붙잡혀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270여 명하고 같이 로마로 끌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유로갈로라는 광풍을 만나요. 배가 막 쓰러져가지고 엉망이 돼요. 그러니까 선장이고 사람들이 전부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천사, 내가 섬기는 자, 곧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 곁에 서서 걱정하지 마라. 이거 다 끝난다 하는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다음날 딱 선장 이리 와 다 와.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어젯밤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천사를 도와주셨다. 천사가 우리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천사 도움을 받아본 적 있으세요? 천사가 우리는 천사 도움 받아본 적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보니까 분명히 구원 얻을 구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다. 오늘날 교회는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선하고 하나님의 뜻을 펴서 우리를 도와주고 섬기려고 하는 이런 천사, 하나님의 선한 천사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날 교회가 뭐한 자라요? 선한 천사가 아닌 악한 영사, 악령들을 무찔러야 된다. 죽기 사역이나 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작 우리를 섬기는 천사들은 만나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방해하는 천사들만 눈으로 보고 그걸 무슨 귀신을 쫓네 뭔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 현실이에요. 엘리사의 눈에는 불말과 불병거가 보여요. 그런데 게하시의 눈에는 그게 보이질 않아요. 오늘날 교회,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한테 심각한 문제가 죽기 사역한다. 왜 자기를 돕는 천사를 못 보냐요. 왜 자기를 도우지로 보내시는 하나님이 구원 얻을 후사에게 보내주시는 그 천사의 도움을 왜 한 번도 음성도 듣지 못하고 왜 도움을 못 받나. 그리고는 엉뚱하게 자기를 방해하는 귀신들만 쫓아낸다고 이런 일을 하고 있나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천사들을 주님께서는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왜냐? 통치자이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분이 원수들을 다 발등상 만들 때까지 거기 계시는 분인데 발등상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그 다음에 너무 고난이 심할 때 우리가 너무 답답해서 모든 것이 막혀 있을 것 같을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저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실까? 저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전혀 모르지만 우리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천사들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다 제하여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데 물론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가 우리를 돕는 존재인데 그 천사를 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내고 우리를 섬기는 우리의 종과 같은 그 천사들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냥 도움을 받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왜냐? 통치자는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끔가다 이런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찬송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밖에 없다는 찬양을 불렀어요. 거기 후렴은 뭘까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성경엔 이 저 찬송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Oh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렇게 한 줄만 쳐놓고 그 다음에 두 번 뭐냐면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예요. 다른 모든 그라운드는 sinking sand예요. 가라앉는 모래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다른 것은 가라앉는 모래와 같은 것이니까 solid rock. 그리스도에게 서 있으라는 얘기예요. 찬송과 가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가사는 그런 말을 싹 빼어가지고 그런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그죠?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기까지 그래. 왜냐? 다른 것들은 다 가라앉는 모래들이다. 가라앉는 모래들. 천사보다 뛰어나신 우리 그리스도. 바로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히브리서는 1장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는 중요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더욱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1장에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으로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으로 그 다음에는 율법보다도 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으로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분으로 이 세 가지를 비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해서 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세상의 어떤 강한 것들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세상에 더 그럴듯하게 배는 것에 우리는 우리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도움을 청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하게 예수를 믿는 구원 얻을 후사들에게 말합니다. 승리자는 너를 지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오직 천사들 세상의 것들은 너를 돕는 것이다. 물질 우리가 섬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돕는 것이다. 시간, 건강, 명예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섬길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우리를 섬기는 것들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오직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만 서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만 섬기느라 이 말씀을 히브리서 1장에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 자랑하면서 이 예수님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우리 성도들 정말 주의 은총을 받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천사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알게 됐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니까 천사들을 명해서 우리를 돕도록 하셨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 예수는 그분은 그리스도고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늘 하면서 우리 믿는 예수를 온전히 섬기는 은총받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되셨습니다.